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15일 아침, 대한민국의 대형 화물선 3호 주얼리호는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4일 전인 1월 11일에 이란에 있는 하르크 섬에서 화물을 실었고 출항해서 스리랑카 콜롬보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죠. 배에는 석혜균 선장을 포함해서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까지 모두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바다 위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가 시작됐어요. 갑판장은 선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오늘의 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먼저 든 생각은 아, 불이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그 화재 근원지를 찾았죠. 근데 연기는 물론이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1등 항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적입니다.
이 소말리아 근처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은 늘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은 일단 다급하게 대피소로 달려갔어요. 여기는 배의 가장 끝에 있는 로프 저장 창고인데, 동시에 그곳에서 조난 신호 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피랍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죠. 소말리아 해적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속정을 몰고는 배 옆에 바짝 붙였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걸친 뒤에 이 3호 주얼리호로 하나 둘 빠르게 넘어오기 시작했죠. 해적을 보니까 총 13명인데요. 배에 침입하기까지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선박에 숨어 있던 선원들은 일단 숨을 죽이고 바깥 상황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배 엔진을 끄더라고요. 그리고 해적들이 막 자기네 말로 대화를 합니다. 막 섬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듯한데, 맞아요. 숨어 있는 선원들을 찾고 있는 거겠죠. 이숨 막히는 긴장감이 무려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결국 해적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찾아내고 맙니다. 이제 의지할 거라고는 그 굳게 닫혀 있는 철문 하나예요. 당시의 해적들은 AK 소총으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문을 향해서 마구 총을 발사했고요. 이어서 쇠파이프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따려고 했죠. 결국 이 철문은 힘없이 떨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해적들이 총기로 위협을 하면서 선원들을 모두 4층에 있는 선교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 짐, 양말, 칫솔 같은 아주 사소한 물건까지 모두 다 강탈했죠. 이 선원들끼리 야 어떻게 하는 한국말 대화도 다 금지했고요.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바로 총과 칼을 들이밀면서 정말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적의 우두머리가 석혜균 선장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000km 떨어진 소말리아 해역으로 배를 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 해적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이요.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몸값을 뜯어내는 것이 해적들의 수법이었는데요. 한편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는 3호 주얼리호의 피랍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우리나라 화물선이 벌써 8번째로 해적에 납치된 사건이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납치범들이 원하는 대로 몸값을 지불하고 겨우 인질을 구해왔던 거예요. 바로 4개월 전만 해도 유조선 한 대가 납치되었다가 219일 만에 풀려났는데, 그때 지불한 몸값이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게 국민의 목숨값에 비할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도 없었어요. 정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해적 납치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매번 돈으로 협상하면요, 오히려 한국 애들은 돈잘 준대 하면서 한국 선박이 해적들의 타깃이 될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협상 대신 강경한 구출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이걸 위해 투입된 부대가 바로 청해부대였죠. 청해부대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해군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아프리카 그 소말리아 해역에 정기적으로 파병을 보내는 해상부대예요. 여기서 잠깐 지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소말리아 인근에 있는 그 아덴만 해상은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무역 통로입니다. 그렇다 보니 화물선도 많이 다니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400여 척의 선박이 이곳을 드나든다고 해요. 동시에 해적들도 이 아덴만을 지나는 선박들을 호시탐탐 노렸던 겁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2009년부터 아예 이 국내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함을 파병해 왔었는데요. 그때 창설된 부대가 대테러 특수대원들로 구성된 정말 최정의 해군 특수부대 청해부대입니다. 임무를 받은 요원들이 곧장 이 해군의 구축함 최영함을 타고 아덴만 해상으로 출격합니다. 자, 다시 3호 주얼리호로 돌아와 볼까요? 그 피랍된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도 석혜균 선장의 주도하에 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석 선장님이 꾀를 내셔서 귀관실에 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해적들을 속이고 배를 잠시 멈추게 된 거죠. 최대한 구조를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도 일부러 엔진오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운항 속도를 최대한 늦췄고요. 해적의 명령에 따라 영어로 해운회사 측과 통화를 해야 했는데요. 이제 영어를 하긴 하지만 이때도 교묘하게 한국어를 섞어서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셨습니다. 피랍 3일째인 1월 17일, 해적들은 주얼리오를 몰고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던 중이었죠. 하지만 이 석 선장님의 꾀 덕분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해적들이 답답해졌죠. 그래서 결국 배를 갈아타기로 결정했고 또 다른 몽골 선박을 납치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 배에 타고 있는 한국 선원들에게 현재 이 배에 연결되어 있는 자신들의 고속정, 타고 온 그 고속정을 이제 바다로 내려달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원래 이렇게 고속정을 바다로 내릴 때에는 배가 완전히 멈춘 상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 선원들은 해적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고속정을 바다로 텅 떨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속정에 물이 차게 되죠. 그럼 해적들이 이 고속정에 타더라도 그 물을 퍼내기 위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때마침 그리고 이때 최영함이 근처에 접근해 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금이 적기겠죠. 청해부대는 위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격을 받은 해적들은 고속정을 버린 채 다시 주얼리호로 정신없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기관총을 들고 반격을 하는데요. 이 위험천만한 교전이 오가던 중에 우리 부대원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더하면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단 1차 구출 작전은 중단됩니다. 그나마 성과라고 한다면 이 교정으로 인해 해적들은 가지고 있던 실탄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는 점이었어요. 해적들은 당시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해 이거 주얼리오 선원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시간 끌고 있네? 이걸 깨닫고 분노해요. 그래서 그 분풀이로 선장의 머리를 총으로 내리쳤고요. 팔꿈치로 얼굴을 때려서 앞니 3개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장님한테 밥도 안 줬다고 해요. 다행히 한국 조리장님이 이렇게 몰래 끼니를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청해부대 1차 작전 이후 해적들은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반격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48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슬슬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피랍 7일째인 2011년 1월 22일 새벽 3시 해적들은 이제 청해부대가 아마 도망간 걸 거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밤새 술을 마시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2시간 후 한국의 2차 구출작전이 시작됩니다. 최영함과 UDT 특수단의 병력이 다 투입된 일명 아덴만 여명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작전 개시 시간이 새벽 4시 58분이었어요. 일부러 동트기 직전 시간을 잡은 건데 해군이 배에 접근할 때는 사방이 어두워야 유리해지죠. 진입하는데 하지만 진입 이후에는 주변이 밝아져야 공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23분 최영함의 헬기가 주얼리호에 접근해서 위험사격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한국어로 경고방송을 했어요. 선원 여러분, 잠시 후 우리 해군이 여러분의 구조를 위해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고 외부로 나오지 마세요. 한편 고속정에 타고 있던 해군 특수단 소속군인 15명이 3호 주얼리호로 재빨리 진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그리고 곧이어 해적들과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죠. 한편 애태우면서 이 교전의 결과를 기다리던 한국에서는 작전이 시작된 지 5시간 만인 10시쯤 청해 부대가 주얼리호 선원 21명을 무사히 구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적들은 8명이 사살되었고 5명은 생포되었어요. 다행히도 대한민국 해군의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에 석혜균 선장이 복부와 무릎에 관통상을 입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교전 당시에 석 선장님이 조타실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배를 느린 속력으로 몰고 계셨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든 소말리아 영해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해적에 총을 맞은 거죠. 너무도 이제 위급 상황이었던 선장님은 급히 가까운 곳에 있던 오만으로 옮겨집니다. 응급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있던 이국종 교수님이 직접 파견이 됐지만 가서 딱 보니까 생명이 너무도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이 사람을, 이제 선장님을 급히 한국으로 이송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문 의료 장비를 갖춘 비행기가 필요하고요. 또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해요. 이게 대여료가 한화로 4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이걸 위해서는 병원과 정부부처의 승인도 필요하고요. 아니 목숨이 오가는 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사실 계속 시간만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국종 교수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면서 에어 앰뷸런스의 대여를 강행하게 되죠. 그리고 석 선장님이 한국으로 이송을 오셨고 교수님이 수술을 집도합니다. 석혜균 선장님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끝에 천만다행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때가 교전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1년 2월이었어요. 참고로 처음 눈을 떴을 때 이 선장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대한민국입니까? 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안도하셨다고 하죠. 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해적 소탕 작전이었는데요. 이 성공의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이유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서도 왜 유독 소말리아 해적이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해서 바다와 가깝습니다. 과거로 가서 지난 1991년 11월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죠. 일자리도 없고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지대라서 농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업이 발달했죠. 근데 이마저도 2000년대가 들어서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당시에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이 소말리아 바다에다가 핵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사실상 소말리아의 어업이 거의 씨가 마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소말리아 어업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다른 나라 어선에 총질을 해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상대 어선이 겁을 먹고는 어부에게 달래려고 돈을 줬는데 그게 만 달러, 약 천만 원 정도였죠. 소말리아 어부가 깜짝 놀랍니다. 이건 1년을 꼬박 일해도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큰 돈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말리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 선원을 인질로 잡아서 몸값으로 큰 돈을 이제 받았다라는 게 무용담이 막 퍼졌고 이후에 또 소말리아인들은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아예 해적에 가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심지어는요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도 결국 다른 건 돈이 안 되니까 그냥 해적을 하자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앞서 대한민국의 3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던 그 해적들도 보니까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요. 19살도 있었어요. 그들한테 너넨 왜 해적이 됐니? 라고 이유를 물었는데 아 제가 원래 몰던 버스가 있었는데 그게 망가져서 수리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대답합니다. 뭐 약간 해적 알바 나온 듯한 느낌이죠. 초기의 소말리아 해적은 이렇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해상 인질극을 펼쳤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규모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디오피아가 해적에 맞서서 정규 해군 부대를 파견했거든요. 근데 아예 패배하고 돌아왔죠. 정규 부대를 파견했는데도요. 그만큼 이들의 위협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려면 북아프리카에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야 한다 라는 말이 암암리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소말리아 해적이 유독 피하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러시아예요. 한 번은 러시아 군에서 해적들을 생포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의 절차대로라면 본국 러시아로 이들을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했죠. 근데 본국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 뭘 데려와. 야, 데려와도 얘네들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 풀어주라고 지시한 겁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군이 순순히 풀어는 드릴게 하면서 이 해적들을 고무보트에 태워서 상어 떼거지가 있는 곳에 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기가 막히죠. 이것 때문에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러시아 측은 아니 풀어줬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입장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해프닝 이후에 소말리아 해적들은 러시아 선박은 잘 공격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해적 인질 구출 작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살아남은 소말리아 해적 5명 있었잖아요. 한국으로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짧게 징역 13년에서부터 길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한 언론사에서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들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수감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같이 표정도 밝고 살도 10kg 이상 찐 상태였고요. 이들은 여가 시간에 한국어를 배우는 자세도 보였고 완전히 적응한 거죠. 심지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뭐 교도소라도 좋으니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데요. 아, 이게 참 소말리아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짐작해 하는 부분입니다. 좀 딱하죠. 그래도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엄연한 범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에 석혜균 선장님이 대전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총으로 쏜 그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를 만나게 돼요. 그는 이때 해적들을 용서하게 됐다고 밝혀서 모두가 놀랐는데요. 석 선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장을 바꿔서 동료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선장인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한 위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군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